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총기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긴급 텔레비전 연설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총기 규제에 관한 강력한 법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형 총격 사건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총이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내년 선거에서 누가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어제 미서부 오리건주 로스버그에 있는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0대 무장괴한이 수업 중인 한 강의실에 들어가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범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 공항에 오늘 새벽 미군 C-130 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바람기지 공군기지 미군 당국자는 사망자 가운데 6명은 미군이며 나머지 5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원단에서 근무하던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미군 수송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 공군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군의 C-130 허큘리스는 4개의 엔진을 가진 수송기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미국이 무차별적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 공습을 통해 ISIL 주요 시설들을 타격했지만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게도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광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 이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검열 당국은 우편 폭탄에 의해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어제 중국 내 모든 언론들의 취재 기자들의 사건 현장 접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이버 당국도 신문 등 언론 보도에 있어 폭발 현장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들의 표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각종 인터넷 뉴스와 웨이보 등 사회 연결 매체에서 폭발이나 용의자 등의 관련 검색어들은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광시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최근 이틀간 도심 곳곳에서 18건의 우편폭탄이 연쇄 폭발해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호아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아킨은 시속 215km의 초강풍을 동반한 채 바하마 지역을 관통하며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 지역에는 최대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호아킨이 세력을 더 확장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미 동부 해안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 지역 주 정부들은 침수와 지반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 수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앞서 미국 조사 당국은 폭스바겐 측이 경유 차량들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그 뒤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자사 경유 차량들이 프로그램 조작으로 미국의 환경 기준을 통과했다며 해당 차량들은 기준보다 40%가량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환경규제당국은 폭스바겐에 1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와 유엔 사이의
한국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있는 미 7함대 해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지원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은 자주적 권리라며 위성발사 금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오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리수용 북한 외무상.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와 유엔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난 8월 최고조로 치달았던 남북 간 긴장을 평화체제 전환이 필요한 가장 최근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태 악화에 직접적 계기가 됐던 목함질의 도발을 적시하지 않은 채 원인 모를 사건으로 지칭했습니다.
원인 모를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으로 되었지만 명백한 것은 이런 사태가 매번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는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이 절정에 오를 때마다 터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남북 간 긴장은 한반도 평화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따라서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남북이 논의할 문제가 있고 미북이 논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면서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철저히 미국과의 협상 영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리면 북한 역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무상은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의 단호한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10개가 넘지만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면서 북한의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외무상은 평화적 위성 발사를 자주적 권리라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모든 자위적 조치들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VOA에 2012년 4월 16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위성 발사 혹은 우주 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모위츠 대변인은 한반도 전쟁 시 미국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카드 삼아 북한의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린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 현지 시간으로 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신들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금지하면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그 발사체는 그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모든 유엔 결의를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리 외무상 연설은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가 주권국의 자주권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카드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며 국면을 바꿔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한동안 거론하지 않던 평화협정 문제를 리 외무상이 비중 있게 언급했다며 국제사회 압박에 자신들이 구석에 몰려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엔 부대를 활용한 선전술로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전제로 평화협정 협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기로 했던 9.19 공동성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이 평화협정 문제가 포함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등이 제안한 6자회담 당사국 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리 외무상의 연설에 정세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꽉 막힌 대외관계를 풀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단기간 내 로켓을 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우한도 도발을 통해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경우에 대내 결속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 인내생활 향상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더 난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리 외무상이 평화협정을 고리로 안보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중을 관련국들에게 내비친 것이라며 일종의 협상 제안을 통해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겠지만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면 발사 자체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이들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전략물자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히는 등 추가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뉴욕에 있는 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오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미 거듭 시사를 했죠. 뭐 지금 영국 대사까지도 나서서 관련 발언을 했고 핵실험장에서는 물론 지금 일부입니다만 이상 징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당 창건이를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물론 뭐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측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물론 그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 창건이니까 10월 10일 그 즈음에 이루어질지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질지 또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나 경고를 감안해서 도발하지 않을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도발 징후가 뭐 위성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도발을 하든 안 하든 유엔 차원의 나름대로 준비는 물론 하고 있겠죠?
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것은 뭐 장거리 미사일은 로켓이라고 하든 뭐 위성이라고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는 항상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돼서 기존에 있는 제재 내용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수준 또 어떤 방향으로 제재가 발동이 될지 좀 예측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재 때까지 내용의 중심은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대량 파괴 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무역 거래라든지 또는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그다음에 제재 대상 그런 개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폭이 점점 넓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금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사님께서 얼마 전에 북한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재 여지가 또 남아 있는 건지 억지력이 좀 이외에도 남아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면 일반 무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런 생필품을 포함한 일반적인 무역이 다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제재는 유엔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무역이 제재를 받는 경우라는 건 없는 일이고 제재의 폭이 좀 넓어지면은 지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에도 북한 제재가 그런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치품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건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술, 이런 고가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략물자가 아니고 일반 물자이지만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상무역까지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군수용품도 이미 뭐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치품목에서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치품목들은 이제 각국이 정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치품목에 대한 제재가 말하자면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무역에까지도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부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런 전략물자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사치품목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뭐 북한 쪽은 그 유엔 대표부가 그 창구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도 얼마 전부터 공석이 됐고 해서 미국 간의 뉴욕 채널도 완전히 막힌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뜸해진 거 아니냐. 워싱턴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그런 대화 채널은 열려 있는 건데 그 채널을 활용해서 미북 간의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되려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좀 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유엔의 제재 대상 내지는 유엔의 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진전 개선을 한다면 대화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그 성의를 지금 촉구를 하셨는데 미국을 비롯한 5자 당사국들의 가장 최근의 제안이 한때 좀 크게 소개됐었던 탐색적 대화를 하자까지가 맞습니까?
그런 탐색적 대화 그런 방안이 거론됐었죠. 그런데 뭐 현 시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탐색적인 대화이든 본격적인 대화이든 특별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 채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님께서 중국 그 당국자들과 뭐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실 기회가 물론 있으실 것 같고요. 정말 최근에 그 북중 관계가 좀 싸늘해졌다 이런 기류를 중국 당국자들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요?
북한하고 중국은 북경과 평양에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볼 때 제가 특별히 그런 걸 감지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유엔 내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 그들의 그 뭐 심경 변화 혹은 뭐 태도 변화 이런 걸 읽으신 적이 있는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이런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그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대화를 해보면.
과거보다 더 현저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북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글쎄 지금 이제 그 선을 중국 측에서 좀 넘어서기 시작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여전히 좀 뭐 행동이 없지만 바울을 버릴 수도 있냐 이런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이 뭐 북한과의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다 훼손하거나 뭐 그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중국이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그런 도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여쭙는 이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직후에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는 좀 한 수위가 높아진 경고로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전까지의 일상적인 대화처럼 나왔던 그런 수준의 그냥 경고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구별하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또 만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제사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의가 있고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인데요. 안보리에 이 문제가 상정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유엔의 우려 확실히 좀 변화를 느끼시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작년이 아주 중요한 전환의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는요.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아주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유엔 총회나 또는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높아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러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가을에 또 유엔 총회 결의가 있을 것이고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또 다루어질지 그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고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의안에 구체적으로는 사실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와 ICC에 제소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단호함이 사실 어떤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이제 그것은 유엔에서는 안보리에서 그게 결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보리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다 거부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 그런 ICC 제소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게 실제로 그런 ICC 제소하는 결의를 못하면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영어로 UN에서는 그걸 name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달까 압력을 준달까 이런 것이 UN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력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징성이 그냥 단순히 상징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그것 독립적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여전히 방북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반 총장님은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주요 분쟁 중에 하나인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어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북한을 방문하고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오준 유엔 주재 대사와의 대담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가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실은 화물 열차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을 향했다는 일본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북한 내에서의 화물 열차 이동은 미사일 발사와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며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주변의 화물 열차 움직임은 많지만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로 향한 열차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포착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뭐 여러 도발과 관련된 임박된 징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창리로 운송한 다음 그곳에서 조립해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전체 길이 약 30m의 대포동 2호 계량형의 기체를 평양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기차로 운반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조립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주일 전에 관련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복은 합참국방정보본부장의 설명입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사이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는 그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북한 화물 열차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열차가 평양시 산음동의 무기 공장에서 출발했으며 열차에 무엇을 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물 열차가 실제로 미사일 기체를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조립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이달 10일 이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병식 당일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 북한 당창건 기념일의 경우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은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열병식 행사를 예년보다 성대하게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서 전투기와 포병 장비, 미사일 등을 동원해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림비행장 상공에서는 항공기들을 동원해 에어쇼 연습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병식 당일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최대 한국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300mm 신형 방사포와 무인 항공기, 스텔스형 고속 침투 선박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등장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입니다.
저번 열병식 때 나온 거, 신형 장사정포, 무인기가 어쩌면 나올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에어쇼가 병행된다니까 미국이하고 수호이기, 전투기가 나올 거. 아,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다 나올 겁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핵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열병식에서 이를 과시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전승절 60주년 열병식에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KN-08 등의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올해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세레모니 성격이 강한 만큼 열병식에서는 북한의 체제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무력 시위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두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북한 기업들은 핵과 미사일 등 확산 활동에 연루된 혐의입니다. 이현철 기자 보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이번에는 김영관 기자 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일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해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레이건호는 지난 7년간 이곳에서 활동했던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대체해 7함대 주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에 취역한 레이건호는 조지 워싱턴호보다 11년이나 젊어 훨씬 다양한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지원 전력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군은 앞서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최신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지난 8월 괌에 배치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가 333m에 배수량이 9만 7천 톤으로 면적이 축구장의 3배에 달합니다. 각종 항공기 60대, 최대 5천 명의 요원들을 태우고 시속 30노트, 즉 55km의 속도로 움직이며 당장 전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전투 능력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미군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특히 레이건호가 미군이 보유한 10개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전진 배치돼 있다며 현지 자연재해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안보 공약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건호의 배치는 또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오코인 미 7함대 사령관은 이를 기자들에게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뛰어난 군함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과 바로 마주하는 해역에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 7함대는 미 해군 최대의 전진 배치 기지로 이지스함 등 60척에서 70척에 달하는 함선과 150대에서 200대에 달하는 군용기, 4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7함대가 영내 36개 나라와 접한 해역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을 제외한 5개 군사력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 남북한이 모두 작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7함대 지휘관들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유사시 가장 먼저 작전에 투입되는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일본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마버스 미 해군 장관은 이를 레이건호 입항 기념식에서 레이건호 배치는 미일 상호 방위와 지역 안정에 대한 공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visible symbols of our shared commitment to one another.
일본 방위성 역시 성명에서 레이건호가 일본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미 해군의 지속적인 공약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 7함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다섯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이곳은 1973년부터 항공모함 미드웨이, 인디펜던스, 키티 호커, 조지 워싱턴 호가 차례로 순환 배치됐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08년 키티 호커 호가 퇴역하면서 현재 보유한 10개 항공모함 모두 원자력 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배치될 11번째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호는 최신 F-35C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폭격기, 고성능 ANSPY-3 레이더에 레이저포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미 해군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도는 특히 배수량이 10만 톤에 달하며 제조에만 13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로널드 레이건 호는 오는 18일부터 부산 앞바다에서 개최되는 광복 70주년 한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합니다. 이 행사엔 35개 나라 해군 등 5만 명이 참가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두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북한 기업들은 핵과 미사일 등 확산 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기업 두 곳이 미 국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해성무역회사 그리고 이들 기업의 지부와 위장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사일 확산 제재법과 행정명령 12938호에 의거해 이들 기업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있고 해성무역회사는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대상입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일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국무부가 한 달 새 네 곳의 북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인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특강과 공연으로 북한인권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발언사의 심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고려대 북한학과 유월교수입니다.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북한 인권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진실 규명, 인권 피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인권 피해 예방과 인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설립돼 북한 인권 분야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이번 북한 인권의 밤을 연 건 이번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미래와 북한인권의 미래,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인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유혜정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북한인권의 밤 행사는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제 설립된 이후로 저희 센터가 하는 일과 또 북한인권의 그런 개선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3년간 문헌조사, 중국 현지조사 등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총 31,634명에 대한 북한 인권 사례 55,866건을 NKDB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백서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혜정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알리고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인권 백서도 매년 한 번씩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북한에서도 또 어떻게 이 책을 보고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런 북한인권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오히려 북한인권 백서가 발간으로 국제사회 또한 널리 알려짐으로 인해서 북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없지 않아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 북한 인권 백서에 대해서 또 힘들지만 되게 또 뿌듯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밤 1부에서는 북한 인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김중태 전 하나원 원장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일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어 2부에서는 남북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탈북 가수 박리아 씨와 한국의 성악가 차진주 씨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남과 북의 두 음악가가 함께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연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이번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요. 북한 인권 학생연대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희 북한 인권 학생연대는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그때 당시 대학가에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잘 모르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그런 걸 알리고 교육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북한 인권 동아리들하고 연계해서 학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그리고 뭐 저희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아카데미 그리고 통일법을 주제로 하는 아카데미 그리고 통일 유니워크와 같이 좀 북한 인권이랑 통일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활동을 주로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그들이 받았던 고통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이렇게 북한 인권의 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안 변화도 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상황만큼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좋아져야 저희들이 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10년 넘게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달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들 많이 알게 돼가지고 더 관심 가지고 후원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제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례 없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꽁꽁 닫혀있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소비를 독려하는 권장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라고 하죠. 블랙프라이데이를 본따서 일명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14일까지 2주간 이어집니다.
네, 검은 금요일이라 이런 뜻인데 이 미국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는 아주 유명합니다. 엄청난 폭의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물건을 사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요?
네. 한국은 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만치는 아니지만 어제 한국도 백화점 앞에 문을 여는 시각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뭐 앞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도입된 이유도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일부러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인터넷 쇼핑 시대가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 그 즈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미국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고민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백화점의 그 매출 규모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이룬 만큼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아침 10시 반에 백화점 문이 열리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백화점 앞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할인 코너가 마련된 곳에 사람들이 당연히 몰렸고요. 뭐 어느 백화점은 어제 하루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서 매출이 8% 정도 늘었다고 하고 또 다른 백화점은 30% 정도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 고객인 서울시내 면세점도 지난해에 비교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할인폭이 미국의 그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크지가 않아서 기대에 비해서 실망이 컸다. 뭐 이런 소비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 미국의 경우는 정가의 80%까지도 할인된 물건을 살 수가 있기도 한데요.
최대 80%까지라는 품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편의점도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동참해서 한국의 한 2만 5천 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는데 일부 품목만 한 80%의 할인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50%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국판 그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평가, 유통업계에서는 좋다,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소비자들은 소문만 크게 난 잔칫집이었다 이런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도해본 블랙 프라이데이 예,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10월 2일은 한국 노인의 날이라지요?
그렇습니다. 뭐 한민족의 전통 미풍 양속이라고 할 수 있죠.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또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제정한 한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서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활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법적으로 한국의 노인은 65세 이상부터입니다.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연금 지원,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할인 혜택이 65세부터 진행되는데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662만 4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3.1%, 그러니까 한국민 8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고령 인구 비율이 정말 적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1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2배 늘었습니다. 90년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국민의 5.1%였는데 2000년에 7.2%, 2010년에 11%로 올랐고요. 지금 현재 13.1%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세대주인 가구가 385만 2천 가구랍니다. 전체 가구 20%가 되는데 전체 가구 20%가 노인 부부가 살거나 노인 혼자 사는 가구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특히 서울은 노인 인구가 125만 명 가까이 됩니다. 14살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수 노인에 대한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는 소식도 있던데 어떤 선물인가요?
더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장수 지팡이입니다. 청려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임금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해서 백성들에게 하사하는 청려장이라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천수를 누린 100세 어르신의 수는 모두 1432명입니다.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인 청류장이 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불꽃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펼쳐지는 세계 불꽃축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불꽃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그 아름다운 기술을 펼치는 자리가 열리는 건데요. 지금 서울 사람들은 내일 한강 위에서 수놓아지는 불꽃의 향연에 크게 들떠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의 교통당국, 여의도 일대로 몰려들 인파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진입 통제 등 교통 통제 기획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가을밤에 한강에서 즐기는 불꽃놀이, 참 이 불꽃 터지는 소리가 굉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펑펑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집니다.
네.
불꽃이 피어나는 시각은 저녁 7시가 넘어선데 사람들이 몰리는 시각은 이른 아침부터입니다. 불꽃을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일명 불꽃 명당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의도 한강 측으로 몰려드는데요. 한강의 불꽃축제를 즐길 사람들이 준비해 가야 하는 필수품도 화제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충분해야 되고요.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한낮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이나 텐트, 선글라스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꽃을 담아갈 좋은 성능의 휴대전화, 카메라, 그리고 강바람을 막아줄 담요, 서울의 불꽃축제를 즐기기 위한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올려지는 불꽃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10만 발의 불꽃이 올려집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네.
벌써 언론에서 여러 번 이 불꽃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한강에 불꽃을 올리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연합팀입니다.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에 아름다운 불꽃을 올리겠다는 미국팀, 필리핀 대중음악의 그 팝컬처의 마법을 선사하겠다는 필리핀 연합팀이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 에너지, 사랑, 희망 등 네 가지 심상에 마법 같은 불꽃을 피우겠다고 자랑한 한국팀이 도깨비불, 상모, 무궁화 같은 한국 전통 문양을 형상화한 그런 불꽃을 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의 불꽃쇼에 이어서 내일 한강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고 앞으로 부산과 포항, 인천 등 지역에서도 가을밤을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탄성을 불러내는 불꽃의 향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가을밤에 펼쳐지는 불꽃의 향연, 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미국 등은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옛 소련권 국가 사이의 투자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네, 참 이 러시아의 공습 문제 참 미묘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도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사흘째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네.
특히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점령지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SU-34 폭격기가 ISIL의 거점인 나카 남서부를 공습해서 테러리스트 훈련소로 사용된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이 시리아 내부의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러시아가 라카시 서부를 공습해서 ISIL 조직원 12명이 사망했다는 현지 활동가들의 보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 공습한 곳은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이 점령한 곳이 훨씬 많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30일 시리아 내 공습을 시작해서 오늘이 사흘째인데요. 공습은 대부분 반군이 장악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스나 이들립 이런 서쪽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네.
특히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도 러시아 공습의 표적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연합군 참가국들은 러시아가 ISIL이 아니라 반군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 영국, 터키, 프랑스, 독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인데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이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1년 넘게 펼치고 있는데 이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고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는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첫 긴급 군사회담도 열렸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미국은 군사회담에서도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자국의 공습은 이 ISIL을 겨냥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하지만 다른 테러그룹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호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죠.
네.
러시아는 또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협력하라는 이 미국의 요구도 거부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연합군의 공습은 불법적이라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개입했지만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의 요청이나 유엔 승인 없이 개입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연합군 참가국들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이미 합법성을 잃었다는 그런 주장이고 이 옹호바 반군 등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함께 공습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 시리아에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했고요. 또 조만간 다시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는 의도가 뭘까요?
러시아가 우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몇 안 되는 동맹입니다. 아사드 정권이 이 서방의 제재 또 최근에 반군 활동 등으로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직접 군사 개입에 나선 것인데요. 또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이 처음에는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공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요. 시리아 반군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시리아의 온건한 반정부 세력들까지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가 있고 또 러시아 자국의 극단주의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도 시리아 사태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역시 이제 서방에서 우려스러운 지금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이 아사드 정부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이 수백 명 규모의 지상군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의 이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병력을 보냈다고 레바논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란 정부가 이 공개적으로 이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작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또 러시아도 바그다드에 이란 등을 포함하는 그런 그 군사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옛 소련권 국가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이 유라시안 개발은행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난해 소련권 국가들 사이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12%, 규모로는 63억 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러시아가 옛 소련 국가들 사이에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소련 국가 옛 소련권 국가들 사이의 투자는 감소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긴장이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 상호 투자가 감소한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또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하신 그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협력에는 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상호 투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에 이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올해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에서는 지역 스포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청소년 스포츠 단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